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곳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은혜롭게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사람이 강단에서 주의 말씀 선포할 때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옛사람과 새사람의 생활 방식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에베소서 4장에서 새사람과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보면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새사람과 옛사람을 대비하여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여기 새 사람과 옛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의 삶이 아주 극명하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에서 계속적으로 이 두 종류의 사람의 삶의 방식이 어떠한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오늘 본문 5장 18절, 5장까지 넘어오고 또 5장 18절까지도 계속 그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제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를 결코 작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그 차이가 그다지 크게 느껴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날에는 이름뿐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과 그다지 차이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믿는 사람과 불신자, 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막 그리 큰 것으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확연히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이 두 종류의 사람의 삶이 얼마나 극명하게 대조되는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잘 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영을 좇는 자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비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여기 보니까 육신을 좇는 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종류의 사람의 차이는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있는가 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이 그들의 심령에 내주하고 있으면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의 마음이 없으면 그들은 불신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이런 굉장한 근본적인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명목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불신자들과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뭐 그다지 큰 것 같지 않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전혀 다른 것인데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 마음에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있고요. 불신자들의 마음에는 성령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계속적으로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생활 방식의 큰 차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오고 있고요. 에베소서 5장에 넘어와서도 계속적으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장 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빛과 어두움에 심지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과 어두움은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렇듯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대단히 크다. 그렇게 사도가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8절에 와서도 이제 똑같이 말을 하고 있지요.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삶의 방식을 비교하면서 이제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게 바로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렇다면 새사람의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바로 이것이 이제 새 생명을 받은 새사람, 즉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사도바울 오늘 본문에서 새사람과 옛사람의 차이가 어떠한지, 또 그들의 삶의 방식은 어떠한지, 또 어떻게 마땅히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에 취하여 방탕하게 사는 것은 사도바울 시대의 전형적인 불신자들의 삶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것은 뭐 그다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사도바울 시대에는 이것이 아주 일반적인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취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술을 많이 마신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시고서는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했을 때는 술을 아주 많이 마셔가지고 이제 그들의 삶이 방탕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바울 당시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보면은 감독의 자격에 대하여 말을 하면서 거기 무슨 조항을 넣었냐면은 술을 즐겨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라고 하였습니다. 당시에 술을 마시고 방탕한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려면 그런 옛사람의 습관을 완전히 버려야 된다. 그런 사람은 목회자가 될 수 없다.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집사의 자격에도 동일한 항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여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술에 흠뻑 취해 사는 사람은 집사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집사는 더 이상 그렇게 옛사람의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3절에도 술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술의 종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늘 술의 지배하에 놓여있는 그런 방탕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은 술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술에 취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신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술 취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자신의 이성과는 전혀 무관하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자기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지요. 누가 그 사람을 통제합니까? 술이 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술에서 깨어난 후에 자신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후회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후회를 하는 이유는 자신의 이성이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행동을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의 이성을 따라서 행동하였더라면 술 깨고 나서 그렇게 후회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이성과는 전혀 무관하게 행동하였기 때문에 술에서 깨어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것을 대단히 크게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한 상태에서는 자신이 이성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러한 생각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술 취한 상태에서 부정하고도 음란한 그런 행동을 하고요. 또 술 취한 상태에서 차를 과속으로 몰다가 큰 사고를 내기도 하고 또 술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과 싸우다가 그 사람을 살인하기도 하는 일들이 이 땅에서 종종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술에 취하게 되면은 자신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은 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사람의 삶이 대단히 방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9절부터 35절까지 보면은 술 취한 사람의 방탕한 삶의 모습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을 보면은 술에 취해서 감각이 없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제 방탕에 방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악이 누구에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 있느냐, 까닭 없는 창상이 누구에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답으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하기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이제 감각 없는 자가 된 것이지요.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가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렇게 이제 잠언 23장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술독에 빠진 사람의 그 방탕한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누구에 있느냐? 답은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는 것이죠. 재앙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닌 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시고 이제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방탕한 그런 곳에 자신의 삶을 다 방입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결국은 멸망이 찾아온다는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술에 취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기분이 대단히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걱정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잊어버리는 올바른 방식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술은 잠시 위안을 줍니다. 술은 잠시 기분을 좋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적인 쾌락에 불과한 것입니다. 술이 잠시 기분을 좋게 해주고 세상 염려나 근심을 이제 잊게 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답답한 일이 생기고 또 우울한 그런 기분이 들 때면은 어김없이 이제 술을 찾아서 술을 마시는데요. 그러나 술은 실제적으로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결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술에 취해서 일시적으로 세상 근심을 잊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사라진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도리어 술에서 깨어나면은 이제 더 쓰라린 심정으로 그러한 냉혹한 현실을 맞이해야 되니 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서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과거 그들이 복음을 듣기 전에, 변화되기 전에 그 삶의 모습, 그 상태에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게 바로 옛사람의 삶의 방식인 것이고요. 옛사람의 삶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는 그 답으로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과거 그들이 하던 방식대로 술에 취하여서 방탕한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옛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불신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술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어울리는 삶은 술 취해서 방탕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기 이 말씀에서 충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완전히 무엇으로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항아리가 있을 때에 항아리에 물을 붓지 않습니까? 물을 부을 때에 항아리 아구까지 가득 이제 붓는 그 상태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항아리에 물이 아구까지 완전히 다 찼을 때에 그 상태가 이제 충만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완전히 채워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려 했을 때는 우리의 마음 전체가 이제 성령으로 다 채워지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뜻하는 바는 어떠한 것에 그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힌 그 상태를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에 완전히 마음이 사로잡힌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이제 통제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미술가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림 그리는 일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미술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통 그림에 관한 그림 그린다든지 그림에 관한 어떤 이론이라든지 뭐 등등 온통 그림에 관한 생각으로 그들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그림에 사로잡힌 그런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잠잘 때도, 또 일어났을 때도 항상 그림과 관련된 그런 생각을 하죠. 하루 종일 그림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충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악에 푹 빠져 사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모든 것이 다 음악과 관련된 그러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충만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그런 바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의 충만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완전히 지배를 받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은 성령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이제 지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앉아서나 일어서서나 먹을 때나 잠잘 때나 또 일어날 때나 늘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을 때에 이 말은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완전히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상태, 즉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가 되면은 모든 생각과 관심이 영적인 것에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각과 관심이 영적인 것에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냥 마음의 탐욕과 정욕으로 늘 이끄는 그 육신의 그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게 되면은 모든 생각이 다 이 땅에 속한 그 세속적인 것에 이제 향하게 되죠. 모든 생각이 다 이 땅에 속한 그런 것들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히면은 전혀 달라지지요. 모든 생각이 다 영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그런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것이지요.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결코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성령 충만할 때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속이 날로 새롭다. 어떻게 우리의 속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성령 충만한 이 상태를 성령을 돕는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18절에 가서는 이것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다 동일한 그런 개념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성령을 돕게 되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거 역시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술에 취하면은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술에 취하면. 그러니까 취한다는 것은 충만이란 단어하고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술이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차지하고 있다. 그런 상태. 그러니까 술의 기운이 그 사람을 이제 다 지배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술에 취하면은 술이 그 사람의 마음 전체를 이제 다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셈이 되는 것이. 그래서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삶은 술에 의하여 마음이나 행동의 상태가 통제받고 영향을 받게 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방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거기에 반하여 이제 술 취하지 않고 사도행전 2장이 나오는 표현을 빌려서 말하면은 이제 성령에 취하게 되면은 그 당시에 다들 성령이 취했는데 사람들은 술 취한 것을 오해하지 않았습니까? 그 형태가 이제 유사점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러나 술 취하지 않고 성령에 취하게 되면은, 즉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요. 그러면은 그 생각이 신령하고 영적인 것으로 이제 가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면은 성결한, 방탕이 아니라 의롭고 올바르고 성결한 삶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고 하였고요. 또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예수님은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은요, 일곱 집사를 택할 때에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령의 충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여기 보니까 집사를 택하는 그런 기준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5절에 가보면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라고 했습니다. 여기 집사로 이제 택한 받은 일곱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모두 다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충만한.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들의 모든 생각은 신령한 그런 생각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일곱 집사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을 좇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세속적인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상태는 어떠한 것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며 또 신령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제 명령형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 마음에 내주해 계십니다. 내주해 계십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이제 내주해 계시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그 내주해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그런 명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의 완전한, 온전한 지배를 받는 그런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이제 그게 죄를 짓는 것이죠. 근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해. 그래서 이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부주의하게 아무렇게나 살면은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항상 민감해야 됩니다. 민감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이제 우리 마음에 내주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성령의 소욕이라 했으니까 소욕, desire, 성령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다 죄악적인 것이고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성령께서 이제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다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내면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램, 소욕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바램.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지를 성령께서 바라는 그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하실 때에 이제 그것에 이제 우리가 아주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이 신령한 그런 좋은 생각들은 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보아야 되고 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해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때에 즉시 순종하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그런 길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역사를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말씀으로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이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신 성령에 의해서 실제로는 거듭나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세밀하게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또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런 길입니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내주하시는 성령의 바램, 거기에 아주 민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항상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은요, 성령이 우리의 내면에 충만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제 그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등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성령의 열매인데 이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해서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통제를 받고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이런 것들은 성령에 충만한 그런 상태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바로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여서, 술에 충만하여서, 다른 말로 하면은, 그래서 이제 술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면은, 그 삶은 방탕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면은, 그 삶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삶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참으로 세속적인 그러한 것에 온통 지배를 받으며 그들의 삶은 절제가 없고 방탕한 그런 삶이 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오나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런 삶을 산다면 방탕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삶은 성령의 열매로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지혜로운 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돕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